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선택된 분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교회 집사와 장로로 선택된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배우고 이분들께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배우는 엄숙하고 신성한 기회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직분자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집단들의 사람들은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보편적 교회 안의 회원임을 주장합니다. 일부의 경우 어떤 사람들은 집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잘못 사용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불쾌할 수 있는 이유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정치는 성경적 교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정치는 교회 운영과 관리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의 목회적 구조와 교회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통역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성도들에게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이해를 해야 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교회의 질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주제에 관해서 명하신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교회 정치체제 이슈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정치는 교회론 그리고 교회 조직과 관련된 교리와 신학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학교의 정치가 성장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세례와 성찬과 같은 규례들을 주셨을 때 이미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행하는 징계와 관련된 규례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들의 정치는 바울의 목회서신에 가장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이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질서를 규정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영원토록 세우신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의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의 헌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성경이 정의하는 것은 실제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외부적 환경에 맞추어 교회의 체제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처했던 상황은 그들의 조직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은 곧 성경에 기록된 어떤 형태가 모든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일곱 사람이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7이라는 숫자는 당시의 필요성에 따라 나오게 된 숫자였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 자체에 무슨 신비한 것이 있어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이 구절은 어떤 교회가 7명 이상의 집사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모든 참된 교회가 7개의 집사를 가져야 한다는 지시 또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명확한 것을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각 교회들은 교회에 맞는 적합하고 유익한 정치체제 형태를 구성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는 국가와 시대의 관습에 맞는 헌법을 구성해야 하는데 교회가 전통적 관습을 바꾸고 폐지하고 새로운 관습을 세우는 것이 유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혼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수의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반대로 안수의식은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아비시니아에서는 숨을 내쉬면서 이 예식을 대신했고 동방교회에서는 양손을 드는 방식, 알미니안 교회에서는 죽은 전임자의 손을 사용하여서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전임자의 손을 잘라서 그것을 안수의식에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체 헌법을 구성하는 자유를 유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위를 인간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제 가운데 특정한 구조와 원리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헌법에 필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의 특정한 기본 원리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교회 헌법과 같지 않습니다. 교회 헌법이 성경에 위반된다면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헌법은 교회의 체제를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교회는 잘못됨이 없이 그 사역을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근거한 어떤 구조와 원리가 교회 헌법에 안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헌법은 교회로 하여금 성경에 근거한 구조와 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교회 시스템이 신약 성경의 사도적 시스템과 동일한 것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있었던 특정한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임시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사도들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직분은 목사의 직분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목사를 세우셨다고 말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위임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짐이나 문제가 아니고 선물이 말입니다. 존 칼빈 또한 이 직분이 사도의 임시적 직분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전 세계를 책임질 때 목자들은 특정한 양떼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도하고 교회의 가르침과 규율을 관리합니다. 목사들은 특정한 교회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는 목사와 교사가 한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을 읽으시면 목사와 교사라는 두 가지 용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는 또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사, 교사는 다른 두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되어야 하는 자격 중에 하나는 바로 가르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칼빈은 에베소서 4장 11절이 두 가지 직분의 관점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교사의 사역은 학교에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목사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사역은 교구에 있습니다. 특정 회중들을 지도하고 훈련시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일 이외에도 설교, 제자 양육, 성례 집도 등을 통해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모든 목사들은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목사인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선생과 같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설교를 전하고 교회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상담하는 일도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가르치는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가르쳐진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한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이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한 부분에서 말입니다. 또 그들은 또한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직분은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용어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용어, 즉 목사, 장로, 감독은 다 같은 직분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이것들은 함께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이고 실용적인 이유로 교회법은 이러한 직분들을 구별합니다. 저는 이 직분을 교회 안에서 좀 더 기능적인 부분으로 설명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직분을 장로 또는 통치자 등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목회자 옆에서 교회 양육을 책임지는 평신도로서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에서 행하는 치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견됩니다. 교회에서의 치리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장로들도 함께 이 문제에 관여합니다. 목회자들은 가르치며 교회에서 치리하는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와 반면에 장로들은 치리하는 일과 함께 행정적인 역할도 같이 합니다. 목회자와 장로의 구별이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고 또한 다스리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로들이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목사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장로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행했던 재정적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에서 그것을 보시면 바로 장로들이 이것을 재정적인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 가지 빈곤의 문제로 인하여서 곤란을 겪고 있던 교회에 재정적인 도움들이 장로들을 통해서 왔던 것입니다. 장로로 한번 선출되고 임명되면 장로로서의 지위는 박탈될 수 없습니다. 중대한 죄의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이러한 죄가 있지 않는 이상 그들은 계속적으로 장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마이클 장로님도 계속적으로 이 교회의 장로가 될 것입니다. 단지 재직회에만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분은 바로 집사의 직분입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집사들은 예배적 기능을 위한 보조였으며 신부가 되기 위한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집사의 직분에 관한 관점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6장 3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일곱 사람이 교회 일을 위하여 바로 택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집사였다고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사도시대에 집사와 같이 섬김을 베푼 사람들이 뚜렷하게 집사라고 불리진 않았지만 이 일곱 사람이 실제로 교회의 직분자들의 질서의 시작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평신도였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주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도의 목회적 사역과 말씀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들의 사역과 수준은 전적으로 집사들이 하는 사역의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울은 목회자와 집사들을 구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독은 바로 장로와 목사를 말합니다. 효과적이고 신실한 집사의 사역은 목사의 사역의 질을 강화시킵니다. 목사로서 저는 더 나은 사역을 위해 집사님들의 사역에 의지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러한 직분들을 선출하고 임명하는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원리는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분을 가진 자는 가르치거나 다스리기 위해서 또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없으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집사나 장로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들이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심지어 바울도 자신의 권위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울의 많은 서신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의 임명을 명령하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은 사도들은 어떻게 그들을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전히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이러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강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는 사탄의 종과 가짜 선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저 가르침을 받고 양육이 되어야 할 미성숙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을 위해 올바른 사람들을 선택하고 선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한 사람의 목사나 장로나 집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빨리 변하게 되는지 보게 된다면 정말로 놀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재직과 직분자를 선출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은 선택되어야 할 장로들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장로와 목사들을 임명하기 위한 금식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으로 경외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신중하지 않은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은 교회 직분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목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닌 투표와 사람들의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과 같이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도들이 그들의 회중에게 사람들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추천하라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또는 회중들이 올바른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사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들의 추천에 기초해서 사도들은 그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되도록 임명합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됐지는 않지만 저는 사도들이 그들을 검토하고 그들의 소명을 확인했을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의 집사와 장로로 임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중들은 좋은 사람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추천하고 그들을 집사와 장로들의 직분자들로 임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처음으로 섬긴 사람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이 사람들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성품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출된 모든 직분자들은 그들의 선출됨을 특권이자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반드시 그들이 선택된 것이 그들의 가치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으로 인해서 선택감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임명과 점검 그리고 선출에 대한 정확한 과정은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특정한 신학적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의 법을 구성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선출 과정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지만 교회법에서 재직으로 선출된 후보자들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적절하고 질서 있는 절차를 담고 있어야 하며 단지 목사와 장로들뿐만 아니라 회중 전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요점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존 칼빈이 교회 직분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교회법이 반영해야 한다는 주요 원리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동의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올바른 교리와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지도체계로는 평신도를 포함한 집단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바로 재직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함께 결정을 내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가 권위를 부여하여 주신 교회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멀리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권위를 잃게 됩니다. 종으로서 이 직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하며 따라서 도덕적 행위와 올바른 교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직분자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법이 모든 목회자가 동등하며 집단 지도체제를 지지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려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특정 목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바치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말씀과 성례가 사역의 중심이 되고 이런 사역을 위한 사람들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특정하게 의지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 한 사람을 찬양하고 이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로 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교회의 중심적 사역은 반드시 말씀과 성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안에서 바로 다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 회중들은 그 목사들을 예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중대한 범죄를 하여서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중들이 그러한 목사들을 아직도 여전히 섬기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실례로 성적 범죄로 인하여서 이 교회의 목사였던 사람이 16년이라는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목사를 따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고 하여서 이것은 교회 내 질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담임 목사, 부목사, 협력 목사 등의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점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자 집사님들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여자 집사님은 없고 재직 안에 여자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한다는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페미니스트의 논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복음주의 교회들은 데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 입장을 분명히 정하기로 원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8절, 13절을 기초로 하면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는 여자 장로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 집사들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분석해 봅시다. 한국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킹제임스 버전과 약간의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집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은 그들의 아내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여자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절은 다시 집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논쟁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11절을 이해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집사들의 아내를 언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러한 경우라면 적어도 이 말씀의 구절에는 우리가 여자 집사님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제적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 걱정을 했을까요? 같습니까? 목사와 장로, 감독의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12절을 집사가 되기 위한 자격의 한 부분으로서 고려한다면 집사가 되는 것은 집사가 되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집사의 아내 또한 남편이 집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바로 정말로 이러한 해석이 맞는가입니다. 집사가 되기 위해서 그의 아내 또한 점검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사실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들이 무엇무엇을 해야만 하며라고 11절에 이탈릭체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국에는 안 나오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탈릭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 말씀이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NASB라는 영어 성경 버전은 이것을 여자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인이 아니라. 그리고 NIV 성경은 같은 방식으로 여자들도 정숙하고 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도 이 여자들을 여자라고 번역하고 아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쓴 사람들은 이것을 이탈릭체로 써서 이것이 오리지널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NIV 번역본의 난회주, 즉 성경 본문 중 어떤 부분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은 이 부분을 아마도 집사의 아내 또는 집사인 여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이 관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아내가 사실은 문자적인 번역이 아닌 해석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일부 사람들이 11절이 집사의 자격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8절과 11절에 발견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은 이것을 이와 같이라고 번역하고 11절에서는 그렇기는 하지만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한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NASB라는 영어 성경 번역본은 이 두 구절을 다 이와 같이로 번역합니다. NIV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고 번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문맥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두 구절, 8절과 11절은 같은 헬라어로 소개되었습니다. 11절의 여자들은 8절의 집사들이 소개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소개되었습니다. 8절에서 소개되는 집사의 직분이 조금 전에 말했던 헬라로 인해 감독으로부터 구별된 것처럼 11절의 여자들도 이 헬라의 은혜에서 남자 집사들과 구별되어 소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likewise라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새로운 직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헬라어는 새로운 직분을 소개할 때마다 사용이 되어졌고 그와 동시에 구별된 직분들은 서로 연결해주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감독의 역할과 자격은 집사의 것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나오는 남자 집사의 자격과 11절에 나오는 여자의 자격은 상당한 정도 동일합니다. 직분적 우월함에 있어서 자격에 대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절의 집사와 11절의 여자들은 같은 직분의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에 대해서 여자 집사님이 없었다고 이제 그러한 교회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또 이것에 대해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 집사님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술하진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 초반에 비두니아 지역의 특별 지방관이었던 소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61년 정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 대해서 들어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 일부 신앙을 버렸던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람에게 이 신앙을 버렸던 기독교인들이 보고하기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일이란 단지 새벽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송하며 결코 사기나 절도, 간통을 저지르지 않고 그들의 말한 것을 왜곡, 조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소플리니우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집사라 불리는 두 여종을 고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 두 여종은 이 초대교회 시대의 여자 집사님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보통 이분들이 감당했던 직분들은 바로 구제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좀 더 성숙하고 나이가 있으신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인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종종 지역교회 회중들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이 슬며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목회자가 모든 설교, 기도, 기도의 인도, 악수, 미소, 모든 교회 부르심과 아픈 자들의 심방, 노인들을 위로하는 일, 평화를 유지하는 일, 그리고 모든 운동까지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경우 너무 큰 일의 부담 때문에 어떤 목회자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집사, 교회 관리, 찬양위원회, 자매 모임, 주일학교, 청년 모임 등이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눌려지도록 만들고 맙니다.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지는 사역은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것에 대한 부담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사역으로는 교회가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조직적 형태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목사, 장로,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다음의 목록은 결코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에 열거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깨어야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신중함을 말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제를 의미합니다. 구타하지 않는다는 것은 폭력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며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 말 그대로 논쟁하거나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사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말은 기품이 있고 또한 존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험으로 입증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직분자로서 자격을 받는 것은 그들의 사역의 양이나 어떠한 것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종종 기업 세계의 경쟁적이거나 목표 지향적인 정신이 교회 사역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지도자조차도 그리스도인 태도와 가치를 희생하면서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일을 싫어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태도에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목표지향적인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호프교회의 직분자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가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좋은 품성을 가진 선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팎에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과 함께 거래를 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평판을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의 회중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존경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께 존경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분들은 성령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양심에 의한 믿음의 심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분들이 정당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와 기도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가능할 때 예배와 기도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은 교회 사역에 전심으로 참여하고 그러한 사역에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세워주고 지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성경 연구와 기도 시간이 포함됩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할 책임이 있는 교회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자신들의 생각과 타고난 성향만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상관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이들의 생각을 고집한다고 생각하면 저의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셋째로, 가족 중심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결혼 생활에서의 충실함과 신성함을 유지합니다. 각 직분을 받은 남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명한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상호 순종이 있어야 하고 자기 아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가족도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집에서 선하고 경건한 머리이며 지도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실수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집 안팎에서 일관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가족은 그들의 남편과 아버지가 그 안팎에서 일관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직분자의 자녀들은 우리 아빠는 밖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장로고 목사고 집사입니다. 그렇지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들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가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가족들을 영적으로 주님의 사역으로 인도함을 의미합니다. 장로와 집사로서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이들의 헌신이야말로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이 미래에 섬길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최고의 교육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적 성장의 비결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면 그 유익은 그와 그 자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내가 항상 신실하고 교회를 잘 섬길 때 남편이 왜 항상 교회를 바쁘냐라고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남편이 아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면 그것은 그 유익은 바로 그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못습니다. 반대의 경우에서도 아내가 남편이 더 성숙하고 더 나은 신자가 되도록 격려한다면 그 혜택은 그 아내와 자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 가족과 관련된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아내의 남편은 굉장히 바쁘고 교회 일에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비행들을 합니다. 매우 피곤하게 주일날 아침에 해외에서 출장을 갔다 온 경우에도 아내는 항상 이 남편을 교회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제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또 많은, 여러 가지, 그 남자를 산만하게 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부의, 특히 아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가족의, 이 부부의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온 가족이 그 유익을 얻을 것이고, 자녀가 주님을 섬기도록 격려를 받으면 그 유익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있겠지만 그 수고한 자에게 그 열매는 달콤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아마도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의미가 이것일 것입니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때때로 우리는 손익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계산함으로써 주님의 사역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만큼 포기했는데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익이 없으면 그것을 손해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관점은 영적이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재직에 있는 이 직분자분들이 올바른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규율에 의해 통치되고 지배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적절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한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에 의하여 인도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그 가족들에게 경건한 배우자와 아버지입니다. 회중들 또한 이분들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일꾼이 되도록 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장로와 장로님들, 목회자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